전도서 1장 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를 한 지 벌써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벌써 20번이 지나갔고 성경 중간까지 벌써 와 있습니다. 전도서를 그 전에 시편을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잠언을 하시는 목사님 몇 표를 빼면서 야 그래도 12개 장밖에 안 돼서 다행이다. 미리 시편을 했다면 고생 정말 꽤나 했을 텐데 야 다행이다. 또 이 뒤를 보니까 이사야 있고 예레미야 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이에요. 아유 정말 안 하길 다행이다. 가운데 껴서 다행이다 했는데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어려운 성경이라는 생각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같이 봐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같이 이렇게 짧게 유인을 해준 것도 참고를 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도대체 전도서 이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받으신 유인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엘레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전도자 코엘레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코엘레스라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여러 무리를 소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대중에게 강연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하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록한 것을 전도서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저희가 지금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읽고자 마음속에 다짐도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물론 해가 마칠 때까지 성경을 스케줄에 맞춰서 읽어 나가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읽다가 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성경 중에 전도서를 택한다면 무리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전도서를 중간까지 심취해서 읽으면 자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읽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왜 그렇게 전부 다 헛된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유인물의 기록을 해서 드리는 것처럼 뭐 지혜로도 만족이 없고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움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자 해도 역시 만족이 없고 부 어떤 재물에 대해서 만족감을 취해보고자 해도 역시 만족치 않고 또 어떤 명예를 자기 육신 가운데 채우고자 해서 별의별 노력을 해도 역시 만족이 없는 것을 이 전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읽어가지 않는다면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썼어요. 정말 그래요.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사실은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유인물 드렸던 전도서 개요라는 걸 한번 봅시다. 전도서 개요 중심 구절 중심 성구 이렇게 보면 1장 2절 지금 읽었던 전도자라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이지만 전도서 12장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서는 너희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헛되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추수 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이르면 항상 이 전도서를 읽는답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에 돼서 초막절이 오는데 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에 항상 이 전도서를 읽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말이 초막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그 헛되다는 것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 실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달리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어떻지만 해 위에서는 어떻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냥 읽기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단순히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된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희락을 추구하고 어떤 부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에서 난 인간들에게 일부 허락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웬만큼 그것을 취하면 희락도 오고 정말 평강도 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약간의 어떤 희락을, 낙을 허락하고 그 가운데 그 낙을 너희가 누려보지만 마음에 정말로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하는 것들을 인간에게 다시 묻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을 그들에게 결국 주시고자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성경 후반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도 허락하고 그 가운데 아내를 줘서 일평생에 그와 함께 살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복이에요. 희락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 희락도 누리게 해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부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인간에게 발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물론 솔로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귀 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서 솔로몬만큼 했던 사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나한테 뭐 주랴 물어보니까 부도 명예도 필요치 않고 오로지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그에게 넘치도록 보여줬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했고 다윗이 취해왔던 재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때 벌써 많은 부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왕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왕으로부터 온 많은 재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금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해나간 가운데 이제 이후에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로 생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구나.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희락도 추구해보고 명예도 추구해보고 돈도 추구해보고 그 모든 걸 다 추구해봤지만 헛되고 헛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살도록 유인한 거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살아보는 가운데 마지막 전도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억지로 이런 삶을 살게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의지대로 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삶이 솔로몬이 회고하는 건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의 이 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시각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두면은 전도서에 먼저 많은 부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개요라고 써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기자는 물론 솔로몬이라 말씀을 드렸고 기록 연도는 그 앞에 BC라고 하는 것이 빠졌는데 영어로 BC입니다. 영어로 B.C. 찍어야 됩니다. 935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삶의 헛됨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삶의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삶의 헛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총 12개 장으로 나누어 있는데 처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삶을 고백하는 말로서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권고하는 말로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위를 바라보고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런 권고의 말씀들을 하고 12장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 구성은 이전에 저희들 생명의 빛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광주의 목사님 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그 구성에 보면은 고백 속에 1번 지혜로 시험해보라, 2번 향락으로 시험해보라, 뭐 3번 건축한 일로 시험해보라 하면서 시험해보라 이런 말들이 쭉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험을 봐도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1장부터 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그 지혜를 시험해 보라는 그 말은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권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권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한 구절만 우리 마음속에 깊게 둔다면요, 공부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은 성경에 많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떠한 말씀들, 자기가 마음에 두는 말들만 자기 가운데에 두었고 자기 마음속에 묵상했기 때문에 생애가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처한 불행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지금 전도서 1장 18절에 나온 이런 말씀들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중학교 졸업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늦게 오시는 덕택에 참으로 인생이요,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제가 한 형제님을 알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자기 마음속에 묵상을 했는데 많은 말씀을 버렸어요. 지금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의 키가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1장에 세 번 네 번 기록한 것처럼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그 생애 가운데 개입시키지 않고 해 아래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근심을 더하고 또 많은 번뇌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만 듣고 생애가 잘못된 사람 중에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씀 속에 어떤 말씀도 도움이 되냐면, 복음서에 주님 이 땅에서 한 번도 웃었다고 기록된 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얼굴에 희락을 나타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찌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고뇌를 그 한 사람이 다 짊어진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답답하대요. 어떻게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자기가 뭔데 모든 사람의 고민과 고통을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서 전도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될까봐, 그걸 믿다가 저 사람처럼 살아갈까봐 믿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역시 전도서 2장 1절 2절 이 말도 해 아래서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그래서 하여튼 전도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서를 붙잡았다 하면 마지막까지를 꼭 읽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성경처럼 몇 장 처음에 몇 장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꼭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도서는 결론은 마지막까지 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가 저희 아이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바나나를 줬는데 둘째 애가 좀 있다 보니까 에테테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그 둘째 아이는 막 그 상 위에다가 침까지 뱉어가면서 에테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바나나를 먹는데 껍질을 까지 않고 껍질째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험적으로 한번 바나나 껍질을 씹어봤습니다. 농약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제 딸의 마음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한번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나나 껍질은 먹을 바가 안 되더라고요. 과일은 속입니다. 껍질은 우리에게 먹을 바가 안 돼요. 전도서에 모든 내용들 다 읽었다 해도 결론에 대한 부분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헛되다고 살아요. 야, 헛되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헛되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헛되고, 내가 노동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구나.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전도서는 하여튼 구절구절만 이렇게 뽑으면 허무만 구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구해요. 허무라는 것이 그 6번에 보면 중심단어해서 허무라는 것에 대한 것들 하나 기억을 했는데 허무라는 것 뜻을 히브리 단어로는 헤벨이라고 한답니다. 헤벨. 헤벨의 뜻이 뭐냐면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입김을 후 불어내면은 마치 뿌연 안개가 입에서 쭉 품어지는데 그 바라보고 있느라면 허무해져요. 금방 흩어집니다. 좀 있다가 또 불어오면은 또 공중에서 며칠 안 돼서 전부 다 없어져요. 마치 풍선 방울처럼 비누방울처럼 비누방울은 아주 이쁘게 아주 무지개 모양을 띄우면서 커다랗게 부풀었지만 그것이 잠시 후에 그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은 뻥 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워드워드라는 사람의 시를 읽어본 적 있어요. 무지개라는 것. 무지개라는 것들은 정말 눈에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참 이뻐 보였다. 멀리지만 이쁘게 보였다는 그런 식기절이 얼핏 기억나는데 무지개라는 것들은 많은 동서양의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양에 있는 전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무지개가 이 땅에 어딘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텐데 그 뿌리들은 한쪽에 두쪽에 걸쳐있지만 그 걸쳐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파면은 금은 보화가 나온다는 공통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동서양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는 특징이 뭐냐면 저도 무지개를 우연하게 비운 다음에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계곡에 무지개가 걸쳐있는 것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에 그 무지개를 취하고자 해서 그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은 무지개는 금세 운데간 데가 없어요. 무지개는 산 넘어서 그 산 넘어 무지개를 잡으러 쫓아가면은 그 무지개는 또 산 넘어가고 산 넘어가고 결코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런 헛됨을 지금 전도서 성경에서는 기록적으로 헛되다 헛되다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예요. 비누방울입니다. 겨울철에 우리 입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입 안개예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중심 단어 보면은 해 아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약 30회 헛되다는 말 이렇게 헤어보니까 37번이나 이 전도서 성경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로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성에 동그라미 그 9번 보면 불을 시험해봐라 그것도 헛되다고 하는데 불을 시험해봐라 헛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지나도록 벌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지나도록 벌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도 돈을 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통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줘도 알 수 있어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세계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를 보면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자살률 높은 것으로 유명해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자살률이. 왜 그러냐면 부가 그들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도 부라는 것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를 떠넘기고 느끼고 하다가 자살까지 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산골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 아주 번화한 그 여의도 이런 데보다 잘 산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허무해요.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명예로 그들을 또 시험해 보라 했는데 명예도 역시 채워지지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 1장부터 쭉 기록하는 가운데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9절, 저희들 잘 아는 구절을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그 1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전반전 구절은요, 이 세상을 아직도 욕심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한 매력을 던지는 말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교제가 된다 있고 지금은 상담을 가끔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원 조금 늦게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구원 조금 늦게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그러냐면 구원 이제 받고 보니까 양심이 하나 살아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죄 짓는 것을 보면 부러워요. 야,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제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부럽다. 구원 안 받은 네가 부럽다. 아유, 하고 싶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줄 수 있냐. 돌이키긴 하지만 마음은요 그곳에 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떤 근무처에서, 집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성경을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부끄러워서. 새빨간 성경, 그리고 황금 칠한 이 성경을 누가 봐도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라고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못 보고요. 보는 성경도 어떤 거냐면, 쪼가리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 성경으로 몰라보는 희한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은 가끔 이렇게 숨겨서 봐요. 숨겨서.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이기 때문에 이곳에 청년 아니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인 경우에 결혼이 닥치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저희 구원받은 식구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교회가 청년 형제님들이 많지 않고요.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두 번 겪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이 하나님만을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쫙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참 마음도 곱고 얼굴도 남보지 않고 괜찮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 갖다가 그 마음이 어느새 약간 변해서 뭐 구원시키면 되지. 약간 변하고 좀 있다 보면은 아유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복음 생각해도 많을 텐데 결혼하고 난 다음 복음 전하지 하면서 이방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알아요. 저희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막 드러내고 못해서 그렇지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성경을 우리에게 확실히 본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시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해 아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해 아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행복을 찾아서 구해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그 가운데 행복이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해 아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구해봐라. 있겠느냐 하는 말. 지금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얼마나 설득력 있고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만 있다면 우리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될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 마음속에 빈 공간, 그 허물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딱 채워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밑빠진 독입니다. 물을 벗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옛날에 지금처럼 수도가 각 가정에 주방까지 다 와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그 수고로움이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물 하면은 길어다 먹었어요. 우물에서 또는 계획에서. 우리가 밑빠진 독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밑빠진 독, 그런 독이 하나 있는데 물을 억지로 해서 떠왔습니다. 그래서 독에다 부었습니다. 독에 불 때는 찰랑찰랑 차보였어요. 좀 있다가 물을 다시 한번 우물가에 가서 길어봤는데 불 때쯤 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봐라. 물이 어디 갔지? 그새 다른 사람들이 먹었나? 또 벗습니다. 또 떠들어갔어요. 또 갔다 하면 또 배어있고 또 배어있고 마치 전도서는 해 아래선 전부 다 그 모양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뿌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전도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모든 것들이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 아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있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서 행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주님 안에서 행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돌아보면 허무한 것만 느낄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말씀 속에 생각지 않고 봉사만 열심히 하시는 분 없지 않았습니다. 모임 가운데 봉사만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어떤 시험에 의하면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금방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걸 생각지 않고 그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늘 만족이 됐고 위안이 됐기 때문에 모임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서지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주님 안에서 행했다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무너져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도서의 어린이의 구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주로 헛되다는 것을 생각 가운데서 해 아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된 가운데 어떤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맺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것을 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중간에 저희들이 상고해 볼 말씀들을 몇 가지만 또 상고해 보는 것으로 이 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육체들은 흙에서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 이 육체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딱 죄진 순간부터 이 육체는 급속하게 썩어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환경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가고 신을 부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전도서 3장에도 짐승과 사람이 죽는 것은 피차 일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누가 알랴. 짐승은 이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말을 돌아가신다, 저 세상 가셨다, 별세하셨다 이런 말 쓰잖아요. 별세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왔다, 다른 별자 쓰잖아요. 별세했다, 돌아가셨다, 의미시키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죽었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전도서는 1장부터 11장 중간까지 계속 헛되다, 해 아래에서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11장 9절 이후부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추구하면은 너희들이 헛된 것밖에 못 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몇 가지 상별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상구할 내용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의 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 그러면 먼저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중에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가 있고 또 한 사람 대마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말씀하신 그 대마가 지금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가끔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작년에도 청년의 뭐라 그러나요? 청년의 전체 주소록 나와있는 주소록을 보니까 제일 앞에 사진이 쬐끄맣게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이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몰라도 본인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형적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쬐끄만 사진이라도 아, 이 사람 누구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도 구원 받은 이후에 사진을 단체 사진을 가끔 찍었어요. 가끔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가끔 좀 씁쓸한 것이 많이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저 87년 1월달에 구원받고 그 그해 학예 수양의 준비를 대전 유성에서 했었는데 유성에서 하면서 같이 봉사하던 사람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찍었습니다. 학예 수양에 할 때 큰 철골 텐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을 만들면서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을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왜 씁쓸한 마음이 생각나냐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몰라요. 마치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청년 전체가 모여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주님 마침 안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사람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성경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도 대마라는 사람, 한때는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갈 가망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와 참된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떠난다면은 어떠한 세상의 삶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거다 하는 것들을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도 됩니다. 예, 해 아래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해 아래서와 해 위에서의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교제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칠 수 있게 주의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중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제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내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교제와는 멀리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가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거하면 우리 마음 속에 죄라는 것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강한 말씀으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이 교제를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 해로는 모든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돌아가기를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을 전도서는 말씀하시고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은 우리가 혹시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을 때 우리 마음의 결정권을 아주 쉽게 줍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제에서 채워지지 못한다고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병이 들어서 교제에 나와서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세상에서 구한다면 그것들은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어떤 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아래서를 생각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어떠한 모습이라 말씀드렸냐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이것이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속에 물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그 답으로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을 자꾸 구해요. 혹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 어떤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또한 헛된 걸 찾아요. 세속에 물든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배우면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 저희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한 사람들, 지식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 한번 했냐면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이 우연하게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같이 전도실에 있다 보니까 가끔은 상담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연계되어야 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상담을 연계를 받았는데 그 연계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홍 목사님이세요. 홍 목사님이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을지 모르니까 상담 좀 대신 해달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에 바코드를 처음 도입했던 어떤 박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박사님이랍니다. 갑자기 박사님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저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딱 생겼어요. 박사님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렸어요. 여쭤봤어요. 언제 도착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몇 시까지 도착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상담하신 약속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한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얘기를 좀 해가지고 끌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막 뭐한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을 하는 중에 알았다고 이제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상담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약속이 늦어져서 서울에 올라가는 시간이 좀 늦어지겠노라고 그러니까 상담을 좀 충분히 해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막 이것저것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시간이 왔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 보실 때는 참으로 나약하고 미련한 모습을 참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요. 그분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듣는데 한 30분 동안 막 떨었던 생각이 막 나요. 시간이 얼만큼 저에게는 지루한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 봐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도 깡통이네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한참 동안 시간이 뭐 하여튼 두 시간 반 동안인가 이야기를 하고 홍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앉아있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나왔는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긴 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지식을 취했어도 그 마음속에 공간은 틀림없이 있는 걸 알았어요. 텅 돼 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나이 드신 어떤 할아버님, 할머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그분들 연령에 비하면 제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제 속은 차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배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연륜을 가지고 존경을 합니다.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셨죠. 어떻게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냐고 이야기를 좀 듣는 가운데 어떤 말선가에 빈 공간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하면서 모든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도에서 말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향락을 다 즐겨봤다는 사람, 그리고 명예를 완전히 갖고 있는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마음속에 텅 비어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번뇌가 더 많아요. 부자들은 더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또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한번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번을 2번 했는데 재물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0절 돈을 사랑함이 이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돈은 이를만하게, 돈을 사랑함이 이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돈은 이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유대인 속담에 어떤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마치 목마른데 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그 해갈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들이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욕구를 설명을 하는 그런 설명, 그 말이 생각이 듭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야, 내가 돈 이것밖에 없는데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나에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벌면 벌수록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바닷물 갈증 난다고 해서 바닷물 한 모금 마시면 어떻죠? 갈증이 더해요. 그래서 한 모금 더 마시면 그 갈증을 이제는 달릴 길이 없어요. 한 모금 더 마시면 그 사람은 그 갈증으로 인해서 혀가 말라서 죽게 되어 있어요. 돈은 이만한 뿌리예요. 그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빈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빈 것을 적어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고 오늘도 열심히 어떠한 노력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참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벌자. 그런데도 그렇게 벌면요. 우리에게 만족감 주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감 주지 않습니다. 돈은 이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돈을 벌어보면요. 확실히 알게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요한 1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 성벽 위에서 한 부자가 그럽니다. 이야, 이렇게 단단한 성벽을 봤나?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봤나? 이런 것을 뚫고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예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여리고 성은요 보통 견고했던 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 중에서 여리고 성이라면요 견고함의 거대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그 견고함의 대명사가 하나님 말씀 붙여서 소리 짓는 것으로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마치 재물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툭 부면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어느 경우에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나에게 돈이 굉장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쓰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못 느끼나요? 주님의 방법대로 돈을 쓰면은 내가 이렇게 쓰면 모자라는데,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주님으로 쓰면은 나에게 채워짐을 느끼는데, 불의의 소득처럼 내가 전혀 잘못된 어떤 제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득들이 많이 생겼는데 잠시 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디로 사나가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소출이 풍성해서 배를 떵떵거리면서 호강하는 이 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만 소출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하면서 그 소출을 여러 가지로 싸두고 관리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관리가 될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을 많이 늘리고 그것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혹은 관리를 한들 하나님 그 영혼을 취급하시는데 무엇이 됩니까? 그게 저희 나라에서 그 불에 대한 허물을 말하는 어떤 그 대명사처럼 된 것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 무슨 회장이 있었어요. 모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쏟아져 나온 양복이 컨테이너 박스로 두 차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양복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자기 속옷 한 벌도 못 입고 갔답니다. 이스라엘 역시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수의, 어떠한 수의든지 주머니가 안 만듭니다. 곱게 입혀서 가는 모습은 보긴 봐도 주머니 달려있는 수의 못 봤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저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여우 하나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죽은 그 모습 기억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뭐였었냐면, 나를 관에 넣을 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두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천하를 전부 다 이 젊은 시기에 다스리고 호령했던 이 대왕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일부러 관 밖으로 내놨대요. 그리고 장례에 치렀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감 주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 비어있는 것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도 불을 우리 생활 가운데 쌓기 위해서, 그 돈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을 나에게 욕심이 생겨서 벌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우리도 똑같은 허물을 반복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도리어 디모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곁길로 갑니다. 우리도 미혹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재물을 아주 여러 말씀으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1장 28절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패망합니다. 의인은 그렇지만 그 잎사귀가 번성해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 같고 그 행사 전부 다 형통한 모습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아주 멸망하게 하는 어떤 좋은 조건인데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4절 보겠습니다.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암몬 자손은 사무엘 성경을 봐도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있는 이 지역 중에 라빠라는 곳에 있습니다. 라빠. 그 암몬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수도인 이 라빠라는 것은 천의 요소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그 암몬 그 라빠 주위에는 전부 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강이 그 성을 두르고 있고 그 라빠 요소는 해발 약 9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을 방비하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 있는 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조건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라빠는 중간에 보면 재물을 의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아주 평안하게 있습니다. 자기 재물 때문에 또한 그런 천혜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아나무인이에요. 이런 라빠 요새에게 이제 경고되는 것이 뭐냐면은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골짜기의 그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라빠에서도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는 말인데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함이 없다 말을 했어요. 정이라는 것이 그 유인물의 한문을 옆에 적어놨는데 어떤 그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certain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물에다가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했는데 도리어 이 성경에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상태가 갖고 가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자면 우리의 마음은 그 재물에다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우리 마음을 치심한다. 그 재물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시편 62장 62장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건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아이한테는 용돈을 이제 가끔 한 번씩 달랄 때 줍니다. 저는 용돈을 지금 뭐 줄 시기는 안 되고요. 이제 나이가 뭐 8살이기 때문에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저는 용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쫄깃대면서 지냈어요. 다른 아이들 용돈 다 받는다고 할 때도 저는 용돈을 잘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으로 많이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뜻하지 않게 용돈을 딱 줬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돈을 줬습니다. 굉장한 돈을 줬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기 물었어요. 너 그 용돈 어떻게 썼니? 묻더라고요. 아,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왜 묻나? 싶어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뭐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래요. 그래서 그날 돈을 썼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날 돈 쓴 것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 기가 막히다 이 돈 어떻게 쓸고 하다가 하루 종일 그 돈을요 막 온데간데 다 없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러냐 하시더니 이제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돈을 안 주실까? 이제 때가 돼서 나도 용돈 받을 시기가 돼서 주는 모양이다 싶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실까?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정말 제가 애원하는 그런 말에 다시 한번 용돈을 줬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이번에는 돈 잘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돈을 잘 못 써서 안 준 모양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안 쓰고 있어봤어요. 저녁에 역시 똑같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 안 쓰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제가 어떤 배움도 있어서 용돈을 이제 아끼는 것을 제가 조금씩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어떤 용돈을 아끼면서 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용돈을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안 받으신지 좀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어머니도 배우시면서 당신의 그 가르침을 저에게도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 돈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지만 하나님께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도 마치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느 날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았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돈을 더해주세요. 어떤 사람 10만원씩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 줬는데 이 100만원 딱 받자마자 제일 좋은 거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던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주지 않으세요. 왜? 돈에 치심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해주실 거예요. 쓰라고. 주기만 하면 복음을 향해서 쓰고 주기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 안 주면 손해죠.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대부분 불행하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면요 그 돈에 치심해요. 그 돈에다 마음을 딱 뿌려박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얘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화를 좀 여러 가지 듣는데 좀 엉뚱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기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장학기지를 볼 때 연말 어떤 기자원인가요? 마지막 우승자를 뽑는 날이었는데 그 우승자가 이제 한 문제가 딱 남았는데 한 문제를 이제 내면은 그 두 사람 중에 우승자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승자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번 문제를 맞춰서 우승자가 되면은 상금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상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보통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어떠한 것을 할 거라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마다 전부 다 1억씩 딱 나눠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차를 살까? 자동차를 살까? 링크코트를 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저도 그 질문을 딱 할 때 가만있어 봐. 나한테 저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묘한 답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한테 100원 껐는데 100원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누구한테 100원 껐다면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100원 껐는데 100원 갚겠습니다. 그 돈은 엄청난 상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00원 갚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순식간에 한 질문이었고 순식간에 한 대답이었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쓸 때 참으로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요. 돈을 줘도 말해요.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 거였는지 하나님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 마음은 돈에 대해서는 참으로 약하게 돈에 치임될 수 있어요. 그 면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태로 치임을 해버리면 돈이라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은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제들은 다 지나감이라.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해라. 그 이유가 이 세상 형제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나간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최선의 것으로 하고 난 다음 내 상태를 최선의 모든 사람이 최선이라고 본 상태로 올려놓고 살아가지 않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살아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어떤 도구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들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도 돼요. 그 중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면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그리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쾌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라는 것, 나라는 것을 사랑한다 기록되어 있고 쾌락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돈도 사랑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그런 마음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경제적으로도요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돈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더 빼앗길 수 있어요.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하는 교훈의 말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9장 찾겠습니다. 시편 49장 6절 49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히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나 돈 아까워서 이 돈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할 생각하면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아이고 저 사람 전도하려면 또 택시비 들어갈 테고 식사비 들어갈 테고 왔다 갔다 시간 쪼개질 테고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 천하를 죽어도 못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한 사람 전도시키는 것이 내 돈하고 맞바꾸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절대 전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희생들이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없애지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려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돈 때문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속지 못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여튼 우리가 돈은 여러가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이유가 헌금 광고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합시다 하는 광고도 참 어렵지만 들을 때 그 말 똑바로 듣는 것이 또 어려워요. 야, 또 돈 얘기하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돈에 대해서 가장 떳떳한 사람은 신앙생활 뒤에 떳떳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그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마음들은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 15절. 16절 두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이 제가 유인물에 어려운 영어를 썼는데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이 리디밍이라는 말을 썼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디밍이라는 그 말, 리디밍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해내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을 시간을 24시간, 아니 24시간을 각 분으로 나눠서 분으로 전부 다 계산한다면은 그 24시간에 대한 시간들이 꽤 많은 숫자로 연결될 겁니다. 그 연결된 숫자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내 생활 가운데 과연 헛됐고 어떤 것은 참으로 헛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헛된 것들을 전부 다 골라낸다면 어떤 것이 남을까요? 충실한 것만 남을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것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헛된 것을 전부 다 골라낸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온전해질까요?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세월을 충실하게 해라, 세월을 구속해라, 구출해라 하는 이런 말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게 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하는데, 시간을 우리는 그냥 막 지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준 24시간처럼 나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24시간도 어떤 사람은 바쁘게 쪼개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편하게 지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이 마치 25시가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24시간이 부족해요. 서울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편한 생활하세요. 제가 지역교회를 자주 다닙니다. 지역교회를 다니면 지역교회에서는 참으로 힘든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은요, 주차부 또 청년의 여러 가지 부서들, 이런 부서들 굉장한 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부는 주일날 말씀 못 듣고 그 시간에 주차 봉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 듣고 또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방에 비하면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지방에 조그만 교회 가면은 한 사람이 성가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학교 교사예요. 그 사람이 끝나면은 봉고차로 사람들 데려다 줘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또 모시고도 와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있으면 광고도 다 붙여야 돼요. 행사마다 모든 것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서울에서는요, 많은 식구가 있기 때문에 모임에 나와도 아 저건 내가 안 해도 될 거, 이건 내가 할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요, 정말 지역교회에서 하는 분들처럼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모자란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나 하면서 우리가 시간들을 쪼개서 산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공개공지 여기 홀 있잖아요. 홀을 지나가면서 주일날 지나가 보면 참 거기가 지저분해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 휴지나 쓰레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심해가지고요, 쪽지 한두 개 있으면 죽고 지나갈 마음이 혹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나가요. 그냥 너무 더럽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가냐.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줄 거 아니에요. 이따가 청소할 거예요. 여기 쪼개서 사실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 시간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찬양되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또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주차부기 때문에 주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외에 할 일이 있으면 또 해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혼자 듣고 있으면 눈여겨봤다가 그 옆에 가서 성경을 찾기도 해요. 왜?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 아끼는 생각을 안 하면요, 그냥 편하게 앉아있어요. 에이, 혼자 성경 보는구나. 좀 이렇게 어렵게 찾는구나. 안 됐다. 싫은 남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새로 들어온 우리 청년 식구들을 난되게 만들지 말자고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은 틀림없이 그 마음에 자꾸 공간이 커질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것들은 물론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놀고 앉아서 먹는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허송세월이에요. 시간을 아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마땅히 할 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한 일이 주위에 뭐가 있나,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하고요, 우리 주위를 위해 서로 살펴보고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임원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미안한 감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청년 전체들이 나눠서 하고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 마음속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늘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2번 나눠주어 보면 기회를 사라 했어요. 기회를 사라. 우리가 의인을 향하여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구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 구원함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시간들을 정말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하는 말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열심히 안 한 경우에도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너무 경쟁심에 충동돼서 시간이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제 못하겠다. 너무 바빠서.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면은요, 게으른 그 사람에게는 쾌락이라는 것이 잠을 자니까 즐겁고, 누워있으니까 즐겁고, TV 보니까 즐겁고, 만화책 보니까 즐겁고, 소설 보니까 즐겁고 하는 그런 쾌락이 그 사람을 충동시켜서 또한 시간을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쪼갰으면은 우리에게 또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그 생활 가운데 시간 허락하셔요. 신앙생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틀림없이 허락하십니다. 너무 시간 없어서 나 교제 못하겠다,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겠다 하고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 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전도서에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솔로몬은 이 전도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돌아온 그 지내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무하다,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 뿐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간혹은요,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저희도 듣는데, 그런 고백들이 간혹은 우리 신앙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헛되다 하는 내가 지나온 생활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행하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다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가끔 그리스도인들 양심에 상처를 줘요. 뭐냐면 어떤 간증이 상처를 주는데, 그 간증은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술을 꽤 많이 먹었는데 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간증의 포인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잘 들어보면 술 쪽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술을 얼만큼 마셨냐면요. 대병으로 두 병이나 마셨어요. 아 그렇게 마시고 뒤에 저 보통 사람처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셨다는 얘기 같아요. 또 간혹은요. 공포부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아 글쎄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했거든요. 여기 칼자국도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깡패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는데 얼굴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요. 구원받은 간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살았던 것을 회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서의 이 성경은 세상을 회고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았더니 이렇고 이런데 당신들 그거 알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돌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하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여기 전도서 5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4번입니다. 4장에 보면 제가 기록하기를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라 하면서도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으로 내 어떤 육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제하고 간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 가운데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들, 아, 옛날에는 참으로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이구나. 아, 힘썼던 사람이구나. 아, 한가닥 했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교제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봐주세요. 너 지금 뭐 하냐? 참으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간증하지 말아라. 간증 정말 주위에서 해라. 이런 이야기는 또한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는 그 생각을 날마다 두고 매 시간마다 두고 생활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집에서는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교회에 와서는 잘 되더라.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는 성경이 잘 안 읽어지는데 교회에서는 참 성경 읽으면 쏙쏙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는 성경을 안 읽고 집에서는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우리 기도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있고 전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장소에서는 잘 되고 어떤 장소에서 못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그에게 답변을 하신 얘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여러 곳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라기서 1장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눈먼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제단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도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눈먼 희생 그리고 접니다. 뜻발입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지내요. 그리고 눈 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절지 않는 아주 온전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마음을 보니까 제사는 아니에요. 그 모습은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쪼개서 바치고 모든 형식은 다 갖추는데 그런 내용을 보니까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저들 중에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단에다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느냐. 만약에 그런 병든 것, 눈먼 어떤 희생을 저는 것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거 감압하겠느냐? 너희 총독도 감압하지 않겠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나 하나님이 감압하겠느냐 하신 말씀하시나요? 하십니다. 우리의 간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생활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우리 중심은요 빗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을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마치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을 전도서 5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됐어요.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그런 노을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에서 성령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서울교회 찬양대를 일을 좀 맡겨놔서 가끔 참석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찬양대 가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찬양대는 보통 그 제 식구들보다 찬양을 많이 해요. 연습을 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많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하는 시간 동안에 입만 뻥긋거리지 않기를 정말 제가 바라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되기 때문에 많은 찬송을 들으면서 딴 생각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찬송을 하면서도 눈이 어디냐면 아, 저 사람 너무 더럽게 했다 오늘은. 오늘 지휘를 참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오늘은 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오늘은 전부 다 목소리가 전부 다 쳐졌네. 이런 생각만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주의하지 않은 말씀을 전 찬양대에서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도 찬송을 같이 부를 때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략질당해요. 사단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하는 그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노략질당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중에도 우리 마음을 전혀 딴 데둬요. 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다는 찬송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고 나서도 그런 생활을 안 하면서도요.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그런 생활을 안 하면서도 양심이 전혀 걸린다고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아요.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악인의 지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이방인들이 말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주원부원하는 기도고 속과 밖이 전혀 다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의 힘도 더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전도서의 기자는 바락을 쓰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의 번듬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전혀 올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은 같은 돈인데 돈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용한 것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심령을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아무리 주님 앞에 외쳐도 그의 중심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도는 가중된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입을, 하나님께 입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마음을 향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의 이런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과 수고는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충실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그려보는 그런 말씀으로 전도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해 아래서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쳐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동그라미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어떤 길을 의하면 164회 정도 나온대요. 그 서신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4회가 나온다 하는데 에베소서를 찾으니까 약 30회 정도가 돼요.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길에서 곁길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노력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치 직장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누구하고 교제를 해볼까? 내가 결혼을 혹시 이렇게 해볼까? 돈을 한번 이렇게 벌어볼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 아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노력을 하는 건지 하는 것을 비춰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 안에서 내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냈는데 헛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제 구원받은 초기에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계를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무익한 간증이니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계를 하나씩 주는데 어떤 시계냐면 어떤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계를 줘줘요. 그런데 그 시계는 그 사람 생애에 맞게 24시간만 딱 돌아가 끝나는 거예요. 10년 살아가는 사람은 10년 동안 24시간이 돌아가고 지금 하루만 살아갈 사람은 하루 동안 24시간이 돌아가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 상급을 받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시계가 째깍째깍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시계가 딱 서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건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시계가 가고 있잖아 하면서 기뻐할 테니까. 왜 지금은 섰네? 왜 그렇지?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욕심 가운데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이익으로서 삼아버렸다 한 그런 경우는 시간이 참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제가 그 신앙이 어렸을 때 생각한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지 주 앞에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앞에도 주님께도 덕이 되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상급이 쌓여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으로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주님 앞에 임할 때 주님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소망을 향해서 지금도 간혹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달려나갑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데 벌써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질책하심처럼 우리가 지금 자사님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들 그래도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더 헛되지 않게 살아가라. 모든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밝혀서 나의 자금질도 헛되지 않게 달려가라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가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 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헛된 시간 조금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도 갖고 우리 생활 가운데 헛된 것들을 제어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취지는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만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삼아도 참으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서는 헛되고 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유익하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저희가 이 전도서에서 많은 더한 유익들을 각자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지혜를 다 누렸던 솔로몬께서 이사야 사람 가운데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생활의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겪은 그 모든 생활로 인해서 인간들이 해 아래서 취하는 모든 추구와 모든 욕심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그 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이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우리 여전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 살아왔던 방식과 우리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기 원합니다. 전도자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주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압니다. 그 의리가 아까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참으로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하였다 충성된 정화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의 감당한 충성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 모든 생활 가운데 인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저희와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